BOA 뉴스입니다. 주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주민 투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토의 지위를 바꾸기 위해서 가짜 주민 투표를 통해 허위 명분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서 주민투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합병이 이루어져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서 국제사회가 다 함께 가짜 주민투표에 반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의 경제적인 대가를 추가로 치르게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친러시아 성향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안시크주, 그리고 남부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앞으로 며칠 안에 관광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23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인들은 모든 관광여행이 중단될 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학업이나 직장, 가족 등 방문 이유는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비스토 장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징병을 회피하는 것이 망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 1,300여 킬로미터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인들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쳐가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통신, 로이터 통신은 국경 관리들의 말을 이용해서 22일 하루 동안 6,000명 넘는 러시아인들이 입국했으며 이는 지난주에 2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우크라이나 주재 이란 대사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의 이란제 드론 운용과 관련해서 이란 대사의 아그레망을 취소하고 크리유 주재 이란 대사관의 외교관 수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란제 드론 넉 대를 격추했다고 밝히고 이란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민간인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별도의 성명에서 남부 항만도시 오데사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에서 20대 여성의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수도 테헤란 등 곳곳에서는 시위대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정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란 국기를 흔들면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모욕독하고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신정부 집회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시위 비판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자들을 국가의 적이라고 지목하고 그들은 폭동과 소요의 물결을 일으키기 원하며 그런 것으로 나라를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 일부 국가들이 이란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근의 시위에 외세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6일 한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당국 간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23일 기준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23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적어도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수습이 진행되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탈레반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헤드 탈레반 대변인은 사원을 공격하고 예배자들을 겨냥하는 건 중대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시설과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그린존 안에 있습니다. BOA 뉴스 박영석입니다.
엠파이어 레코드샵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들. 코리는 어느 날 단짝 친구 진화와 심하게 다투고 감정이 격앙돼 있자 데브라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두 다 가지고 있진 않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앨런 모일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입니다.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는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신들의 청춘을 보내는 장소와도 같은 곳인데요. 이 영화에는 리브 타일러, 르네 제리거, 로리 코크레인, 조니 휘처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기 있는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 아르바이트생 루카스는 어느 날 자신들의 요새와도 같은 엠파이어 레코드점이 대형회사 뮤직타운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루카스는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 매상을 몽땅 챙겨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다 잃게 되고 결국 사장에게 들켜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까지 레코드 가게의 소파에 앉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죠. 남자와 연애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진아,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진학을 앞둔 모범생 코리, 그런 코리를 좋아해 고백 멘트를 생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AJ,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 자살 기도를 하고 다음날 레코드 가게에서 머리를 삭발해버리는 데브라, 밴드를 하고 싶은 마크, 이들과 함께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가는 매니저 조, 이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총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워런까지, 그리고 왕년에 유명 가수 렉스 매닝의 사인회를 앞두고 온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데, 앨런 모일 감독의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각본을 쓴 캐럴 헤이킨에는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타워 레코드라는 매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영화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캐럴 헤이킨이 일했던 타워 레코드 가게는 부도가 나서 영화가 개봉되고 약 10년 뒤인 200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았다고 하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등장하는 레코드 가게의 외관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의 술집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술집 일부를 촬영을 위해 레코드 가게처럼 꾸몄다고 하네요. 앨런 모일 감독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배우가 서로 옆에 있는 해변 건물에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토비 맥과이어가 당시 이 영화에 캐스팅됐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했고요. 이후 그가 촬영한 장면들은 다 편집됐다고 하죠. 당시 실제로 진아 역할의 르네 제리거와 루카스 역할의 로리 코크레인은 데이트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1993년 청춘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진 블라썸스의 Till I Hear It From You, 내가 당신에게서 들을 때까지,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개봉 당시 리브 타일러, 르네 제리거, 브랜던 섹스턴 주니어 등 신세대 스타들의 출연으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먼저 청순한 주인공 코리 역할의 리브 타일러는 유명 록그룹 에어로스미스의 리더 스티븐 타일러와 모델 출신의 베베 뷰엘 사이에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브 타일러는 1993년 에어로스미스의 Get a Grip 앨범의 노래 Crazy 뮤직비디오에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또 어머니의 영향으로 14살 때 모델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가 1994년 장편 영화 Silent Fall에서 자폐증 소년의 누나 역으로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리브 타일러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출연했던 경험이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녀는 1996년 영화 That Thing You Do, 1998년 영화 아마겟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서 영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숨은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 섹시한 진아 역할의 르네 제리거는 미국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그녀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골든글로브상에서 여러 번 지명되며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나타냈는데요. 르네 제리거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에서 연기 수업을 들은 후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실업자가 돼 제리거를 더는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제리거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리거는 1993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코미디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단역으로 데뷔했고요. 첫 주연 역할을 맡은 영화는 1994년 텍사스의 살인마 속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된 시리즈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2002년 영화 시카고 등이 있고요. 2019년 영화 주디로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The Cranberries의 Liar, 거짓말쟁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의 감독 앨런 모일은 주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10대들을 영화상에서 잘 드러내며 청춘 영화 감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캐나다 퀘벡주 출신으로 1974년 프랭크 바일탈 감독의 캐나다 영화 몬트리올 메인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첫 번째 작품은 1980년 영화 타임스퀘어였는데요. 그리고 1990년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 볼륨을 높여라의 감독 겸 배우로 관객에게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외 대표작으로는 1999년 영화 뉴 워터포드걸, 2000년 영화 엑스체인지 등이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을 그린 TV 영화 맨 인 더 미러를 감독하기도 했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에드윈 컬린스의 A Girl Like You, 당신 같은 여자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당시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옷이나 음악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80년대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맞던 시기였는데요. 80년대 말 공산주의가 잇따라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대중음악에서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면서 음악으로 인종 장벽이 무너졌고 대중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하드록에서 파생된 메탈을 중심으로 하는 록음악이 여전히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반 헬렌의 점프, 건즈 앤 로지스,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등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문화는 보수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보수주의가 정점을 보였고요. 쇼핑이 미국인들의 취미가 되면서 미국 문화는 소비문화가 됐습니다. 젊은 도시 전문직의 약자인 여피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한 옷차림이나 높은 학위, 고임금 직업, 우아한 집이나 아파트가 인기였고요. 동양 철학과 수백 년 된 신비주의가 결합한 뉴에이지 운동이 수많은 미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치 열풍이 불었는데요. 더불어 미국인들은 커피에 열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커피의 인기로 길거리나 공항, 서점을 비롯해 모든 곳에 커피 바와 카페가 등장했고요. 1992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주류 사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당시 많은 미국인이 선호하는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였습니다. SUV는 경트럭으로 화물도 싣고 승객도 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패밀리카로 유행했고요. 패션은 음악을 따라갔습니다. 10대 오트렌드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싹쓸이했던 얼터너티브 록의 하위 장르라고 불리는 그런지와 힙합을 따랐는데요. 이 현상은 90년대 내내 지속했고요. 1991년 록밴드 너바나가 네버마인드를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형성됐는데요. 패션으로 권력과 엘리트주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로 빈티지 중고 의류나 헐렁한 바지, 헐렁한 셔츠 등이 유행이었고요. 사람들은 낡은 카디건 스웨터, 찢어진 재킷, 부츠, 밑창이 두꺼운 신발을 선호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1998년에는 랩이 그동안 인기 있던 컨트리 음악을 앞질렀고요. 이에 따라 백인 청년들에게도 흑인들의 힙합 옷차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운동화, 후드가 달린 스웨트 셔츠, 반짝이는 보석류도 인기였고요. 미국 기업에서 격식 없는 일상이 보편화하면서 미국인들의 청바지와 운동화는 거의 어떤 곳에서든 입을 수 있는 복장이 됐고요. 유명인사들도 반바지에 야구 모자를 쓰고 도시에 나가는가 하면 슈퍼모델들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거나 영화배우들도 헐렁한 스웨터에 바지를 입고 영화 시사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The Martinez의 Free, 자유로운,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약 3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치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개봉 당시 미국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큰 손실을 봤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컬트 히트작이 되면서 이 영화를 통해 몇몇 배우들은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The Innocence Mission의 Bright as Yellow, 노란색처럼 밝은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풋풋한 촌스러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든다. 나도 엠파이어 레코드에서 일하고 싶다. 뭔가 이야기는 엉성했지만 매력적인 등장인물과 음악, 90년대의 감성 때문에 내겐 완벽한 영화였다. 요즘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감성과 노래가 이 영화에는 들어있다. 리브 타일러의 사랑스러움을 보라. 시원시원한 영화라서 기분 좋게 봤다. 열정이 있어서 청춘물은 좋다. 이 영화의 부족한 점이라면 그게 없다는 게 단점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변덕스러운 유머 감각 등이 결국 이 영화를 싫어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나중에 많은 사랑을 받는 컬트 히트작이 될 수 있었던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가 박스 오피스 흥행에서 실패한 점, 그게 바로 수년간 팬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Better Than Ezra의 Circle of Friends, 친구들의 테두리에 함께 듣고 오시죠. Well, how the times have changed. Looking back, it seems so clear now. Everything you wanted in your life, everything is certain. Try and understand. Put a checklist on your wall. I am not what you think I should be. But you're making amends for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re trying to fit me to their mold. Yes, you're making amends for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re trying to fit me to their mold. Empire 레코드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Empire 레코드점을 살리기 위해 하루 매상을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린 루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면 말이 달라지지.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mpire 레코드점 아르바이트생 에디는 밴드를 하고 싶어하는 마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음악은 세상과의 접착제야. 둘은 함께 움직이지. 이번에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엠파이어 레코드점이 매각 위기에 처하고 엠파이어 레코드점 앞에 기자가 취재하러 오자 마크는 카메라 앞에서 엠파이어 레코드점을 사랑했던 모든 고객에게 오늘 밤에 와서 파티하자고 하는데요. 결국 엠파이어 레코드점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에 한 푼 두 푼이 모여서 엠파이어 레코드점은 매각 위기를 모면하고 가수가 꾸미던 진아가 고객들 앞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J는 코리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코리는 자신이 AJ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유명 가수 렉스 매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엠파이어 레코드점 옥상에서 AJ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수줍게 고백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 Misses의 Ready, Steady, Go.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Ready, steady, go.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자신의 서투른 청춘을 보내면서 그와 함께 인생의 의미 또한 깨닫게 되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플리즈의 Here It Comes Again 또다시 오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2022년 9월 미국 뉴스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요. 우먼킹, 메리 펠톨라, 그리고 미국 대학 체육협회 NCAA 여성상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키워드가 미국의 영화 제목인데요.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더 우먼킹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데 개봉 첫 주말 성적이 꽤 좋네요.
네, 지난 16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우먼킹. 여성 감독인 지나 프린스 바이더 우드가 연출했는데요.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더니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네, 개봉한 주말에만 1,900만 달러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북미 박스 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헐리우드 리포트 등 주요 매체는 제작비 5천만 달러의 영화 개봉 첫 주말 수익이 예상보다 최소 25%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극장가가 조금씩 활기를 찾는 중이었는데요. 영화 한 편으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먼킹은 연기파 흑인 여성 배우인 비올라 데이비스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1800년대 아프리카 여성 전사 부대와 임무를 다뤘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에미상 드라마 부문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네. 자, 더 우먼킹.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네, 1820년대 서아프리카 나라 다호메이 왕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600년대부터 존재했던 여전사 부대인 아고지의 지도자 나니스카 장군 얘기입니다.
They will not stop until the whole of Africa is theirs.
비올라 데이비스가 맡은 역할이 나니스카 장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나니스카 장군이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삶을 파괴하려는 부족에 저항하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여전사들이 프랑스와 이웃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답게 인간애를 강조하는 신화 같은 영웅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영화 개봉 전부터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이 있었다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영화의 다오메이 왕국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에 존재했다가 1894년에 프랑스와 싸워서 전쟁에 패하면서 프랑스 령이 된 나라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 18세기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
네, 당시에 다오메이 왕국은 성인 남녀, 어린이까지 노예 시장에 끌어모아서 큰 희생을 치르게 했다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전사들은 다오메이에 희생된 노예였는데 이 영화가 노예 역사를 미화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런 비판과 함께 영화를 보지 말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을 깨고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요. 영화 평이 꽤 좋네요.
네. 출구조사 형식으로 치러진 관람객 영화 평가에서 A+ 등급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는 비평가와 관객 평점 지수에서 각각 94%, 99%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네, 뉴욕타임스는 지나 프린스 바이더 우드 감독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신문은 바이더 우드 감독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주목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우먼킹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여전사의 극적인 서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먼킹 말고도 또 다른 여성 주제 영화도 있었네요.
네, 매년 미국의 노동절 연휴에 열리는 텔루라이드 국제영화제에서 우먼 토킹이라는 영화가 12월 공식 개봉을 앞두고 선을 보였는데요.
네.
네, 2018년에 출간된 미리암 테이스 작가의 소설 우먼 토킹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책은 식민지 시대에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마취 상태에서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 8명의 특정 종교 집단 여성이 비밀 집회를 여는 데 관한 얘기입니다.
네.
네, 캐나다의 정치 운동가이자 여배우인 세라 폴리 씨가 감독한 이 영화에 대해서 영국 신문 가디언은 수많은 암울한 실생활 범죄를 느슨하게 재구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영화 평점이 그리 높진 않지만 성평등과 여성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주인공이네요.
네, 지난 8월에 치러진 미국 알래스카주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원주민 여성이 알래스카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나이 49살의 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메리 펠톨라인데요.
네.
유피크 원주민 부족 출신으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 원주민이라면은 에스키모 출신 여성이 연방 하원의원이 된 건데요. 펠톨라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게 언젠가요?
네, 지난 1998년에 알래스카 39선거구를 담당할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09년 초까지 주 하원의원으로 일해왔고요.
네.
네, 2011년부터 2년 동안 배대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로비스트 또 부족 법원의 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사망한 공화당 도니영 의원의 남은 임기를 맡아 후임자를 뽑는 지난 8월의 보궐선거에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네, 자, 당시 선거 결과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유권자들은 이 순위 선택 투표를 통해서 투표용지의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요.
아.
네, 한 후보자가 1순위 투표의 과반을 얻으면 승자로 선언됩니다.
네.
네, 선거 결과 40%의 유권자가 첫 번째 선택을 펠톨라 당시 후보로 선택했고요. 31%가 세라 페일린 전 주지사를 그리고 29%가 또 다른 후보였던 백이치 씨를 1순위로 택해서 순위 선택 지침에 따라서 백이치 후보는 탈락하고 그의 표가 두 후보에게 분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펠톨라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아, 선거 방식이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런데 펠톨라 의원 소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었던 8월 31일이 펠톨라 의원의 생일이었다는데요.
아.
네, 펠톨라 의원은 선거에서 이긴 후에 오늘 같은 생일은 또 없을 것 같다면서 모든 알래스카인들, 특히 고 영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네, 펠톨라 의원은 지난 7일에 연방 하원 건물 중에 하나인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 원주민 출신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 외에도요. 공화당이 우세한 알래스카주에서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또 주목하고 있나요?
네, 펠톨라 의원은 1972년 재선을 노리던 민주당의 닉 베기치 하원 의원이 비행기 실종 사고로 숨진 후에 처음으로 알래스카 하원 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펠톨라 의원이 4개월 미만의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줄 거라면서도 선거에 이긴 것만으로도 민주당 당원, 미국 원주민과 많은 알래스카 주민, 심지어 일부 공화당의 눈에도 중대한 성취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네,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펠톨라 의원에 대해서 강인하고 투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알래스카 유권자들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펠톨라 의원을 지지하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든 간에 워싱턴에서는 초당적인 기쁨이 있었다면서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펠톨라 의원 취임식에서 그를 포옹하고 미소를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9월의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NCAA입니다. 더 내셔널 칼리지엣 애슬레틱 어소시에이션의 머리 글자를 딴 이 NCAA는 말 그대로 미국 대학 체육협회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미국 대학이지만 캐나다의 대학도 포함되고요. 본사는 인디애나주에 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06년에 창립했는데요. 이 협회는 미국의 대학 농구, 풋볼, 조정, 야구, 펜싱, 골프 등 20여 개 종목을 관리합니다.
네.
네, 이 협회는 매년 올해의 여성상 후보 명단도 발표하는데요. 1991년에 제정된 이 상은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역사회, 운동, 경기와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졸업을 앞둔 여대생 운동선수를 표창합니다.
네.
네, 그런데 NCAA 회원 학교가 2022 NCAA 올해 여성상을 위해서 세계 디비전에서 총 577명을 지명했습니다.
네. 자, NCAA가 1, 2, 3 이렇게 세 개의 디비전으로 나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디비전 분류 제도는 다양한 종목에서 뛰는 유사한 학교 팀을 위해서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고 대학 운동 선수들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973년에 채택됐는데요.
네.
네, NCAA 회원은 말씀하신 대로 디비전 1, 2, 3로 분류됩니다. 이 디비전마다 그들만의 관리자, 아마추어리즘, 선수 선발, 선수 자격 부여, 혜택과 학자금 지원, 경기와 훈련 시즌 등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규칙 내용은 NCAA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반적인 운영 원칙과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 디비전의 선택권은 가입하려는 대학에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맞게 경쟁 수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새 디비전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요. 디비전 1은 학자금 지원 정도가 높고 학업보다는 운동에 조금 더 치중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주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 네.
네, 디비전 2는 학자금 지원이 제한적이고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룹니다. 끝으로 디비전 3는 학자금 지원이 없고요. 운동보다 학업에 더 치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세 개 디비전에서 총 577명이 후보에 올랐다는 말인데요. 여성상 네. 후보에. 그런데 올해는 이 교육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타이틀 9호가 제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여서 NCAA 올해 여성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상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NCAA 후원 스포츠 청취해서 경쟁하고 2022년 여름까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었던 학생들이 대상이었는데요.
네.
네, 각 대학이 추천한 학생들 가운데서 NCAA 여성상 선정위원회가 디비전마다 10명씩 30명을 추립니다. 그 가운데서 디비전당 3명씩 9명이 결선에 올라가고요. 최종적으로 한 명이 뽑히는 건데요. 올해 여성상을 받을 명예의 주인공은 내년 1월에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리는 NCAA 컨벤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들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로요. 미 대학 스포츠협회 NCAA와 올해 여성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9월 화제를 모은 여성 뉴스로 개봉하자마자 흥행을 거두고 있는 영화 우먼킹, 그리고 알래스카 첫 원주민 여성 하원의원이 된 메리 펠톨라 의원, 또 전미 대학 스포츠협회의 올해 여성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주민 투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토의 지위를 바꾸기 위해서 가자 주민 투표를 통해 허위 명분을 만들고 있는 러시아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서 주민투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이 이루어져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다 함께 가짜 주민투표에 반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추가로 치르게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친러시아 성향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안시크주,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핀란드가 앞으로 며칠 안에 관광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23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인들은 모든 관광 여행이 중단될 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학업이나 직장,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사유를 가질 경우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핀란드가 발급한 관광비자나 다른 쉥겐조약 가입국이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들에게는 모두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국경 1,300여 킬로미터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인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경관리들의 말을 이용해서 22일 하루 동안 6천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입국했으며 이는 지난주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격화하고 우크라이나 주재 이란 대사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의 이란제 드론 운용과 관련해서 이란 대사의 신임을 철회하고 크이우 주재 이란 대사관의 외교관 수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남부 항만도시 오데사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20대 여성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수도 테헤란 등 곳곳에서는 시위대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정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란 국기를 흔들면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모독하고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친정부 집회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시위 비판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시위자들이 국가의 적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들은 폭동과 소요의 물결을 일으키길 원하며 그런 것들로 나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 일부 국가가 이란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의 시위에 외세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6일 한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23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적어도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수습이 진행되면서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탈레반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카불 경찰 대변인은 금요 예배 후에 사람들이 사원을 나서려고 할 때 폭탄이 터졌다면서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시설과 각국의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던 수도 카불의 그린존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토요일